잠언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실어가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지혜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러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생각들, 그 말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지혜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와지는 모든 것들이 주를 증거한다는 이 사실에 우리 온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이제 우리 생활의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실 때에 반드시 걸러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이 잠언에 있는 어떠한 구절도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은 없다. 늘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잠언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내용들이 자꾸 이 생활의 세상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 이렇게 인식이 될 것이고, 또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이러한 말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삶의 지혜로 그렇게 인정될 그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잠언이 우리의 삶의 그 생활의 지혜를 말하지를 아니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꾸 그런 우리 삶의 그 생활에 필요한 지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 본문의 이제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보지를 이제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인데, 때문에 이 잠언이든 모든 성경은 늘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십자가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또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도 이제 그렇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우리가 볼 때에 의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의견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는 망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이제 하기 쉬울 것이고, 그래서 이 타인과 의논하는 것이 어떤 생활의 지혜 또 이렇게 이제 해석될 그런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이러한 내용이 또 그런 해석을 자꾸 뒷받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지략이 많다는 것은 조언을 해주고 권면해 주는 그런 지혜자가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지략가가 많을 때에 회사가 이루어지고 성공한다 이러한 뜻이 또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략가와 의논을 하지 않는 것을 경영에 좋지 않은 태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이건 이제 경영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또 27절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실어가는 자는 살게 됐느니라. 여기 뇌물 이 단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익을 탐하는 것을 뇌물 받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또 뇌물 주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들 뇌물을 주거나 받기를 좋아하면 받을 때는 좋은데 또 줄 때는 필요해 주는데 결국 언젠가는 그 뇌물 주고받는 게 발각이 돼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도덕이 되겠죠. 결국은 뇌물을 실어가는 것,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야. 또 이런 의미가 또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 때문에 구속되고 또 징역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받지도 말자. 이런 것을 삶의 지혜로 그렇게 성이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자문 그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그건 자문을 복음의 말씀으로 보지를 아니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문을 포함해서 이 성경 볼 때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내 생각들, 우리의 그 사고 방식들, 우리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걸러져야 될 인간의 헛된 생각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서.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서 이 성경을 이제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성경 보게 될 때에 어떻게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알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인 것이죠. 이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생각이 맞다 이 주장합니다. 내 생각이 지혜고 성령이 가르치는 생각이야. 이렇게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아니라 또 하나님 생각 뭐 그렇게도 말할 것이고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든 기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성경은 인간을 위한 지혜도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좀 기준 삼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인간을 위한 어떤 지혜나 그런 말씀이 없다. 이거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는 일이 잘 되려면 타인과 의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이 결론이 되겠죠. 우리 일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일이 잘 되려면 타인과 의논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도 지혜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뇌물을 좋아하는 것은 믿음이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게 뭐냐면 인간을 중심에 두고 또 인간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식의 해석들, 그런 방법으로 제시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생각들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성경이에요. 우리를 중심으로 자꾸 놓지를 않냐고 밀어내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보면서 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 늘 얘기하는 것은 너 거만한 자야, 넌 교만한 자야.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성경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들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 형편이에요. 인간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기독교인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자기를 두고 아, 난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볼 사람 누가 있냐 말입니다. 다 천국 가겠다고 지금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난 열심히 천국 향해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야. 그런 생각들을 안 하죠. 다들 열심히 천국 간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늘 우리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농사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쟁기질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쟁기질이에요. 땅을 갈아 엎는 것인데 지금 소가 아니라 트랙터로 이제 뭐 쟁기질을 하고 있지만은 이 쟁기질은 속에 있는 단단한 흙을 부숴서 깨뜨린 표면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파헤치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단단한 우리 속의 땅을 속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일이에요. 내 속을 갈아엎어서, 우리 속이 참 단단해요. 그걸 갈아엎어서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속에 꽁꽁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 지혜의 작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나는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사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나면은요, 나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걸 알아요.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니까 난 지옥을 하고 있어. 근데 겉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난 천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목사들이 그런 구절을 너무 엉터리 해석을 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데도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이 이제 빠뜨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그게 뭐 단거리이든 마라톤이든 간에 달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 시합에 한 사람 필요한 거. 그 육상 선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상을 위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데, 이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체력과 실력을 가졌달지라도 짐을 지고는 달리기 못하지 않습니까? 짐을 지고는 못 가요.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을 가졌달지라도 짐을 지고 높이뛰기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가벼운 팬티와 능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리는 거. 막 그것도 벗고 뛰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없습니까? 그냥 가벼운 팬티, 능리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는 이게 가장 필요하죠. 몸을 가볍게 하는 거. 아무리 가벼운 짐이랄지라도 짐을 지고 달리는 것을 시합하겠다고 달리는 것처럼 멍청한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게 오면은요,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바울의 말은요, 열심히 잘 달리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달리도록 몸을 가볍게, 그 뜻이란 말입니다. 몸을 가볍게 그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신자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우리를 무겁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는 자들. 그래서 수고 무거운 짐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거 다 버리라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잘해야지 이게 지옥으로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달리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상을 놓고 달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내가 잘해야 되기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이루신 주가 계시니까. 내가 이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이에요. 주만 믿는 거, 주가 다 이루신 것만 믿는 거, 이게 신자의 다름질이란 말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지혜예요, 지혜. 너는 네가 질 것이 없어. 네가 질문을 해봐야 아무것도 쓸모없어. 그거예요, 지혜가 알게 하는 게.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항상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해야 될 것밖에 없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그때 드러난 표면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늘 뭔가 해야 돼요. 결국 지혜가 없는 자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과 복이 달라지고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상도 내 힘으로 얻어야 돼.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 많은 걸 짊어지고 결국 상에서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된 우리 형편이란 말이에요. 놓지를 못하죠. 내가 내 힘으로 이룰 것이 있다는 생각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달리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생각하시고 23절 와보십시다. 사람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문자대로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지금 처한 때, 지금 형편에 적절한 말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대학 떨어져가지고 실명한 부모에게 가가지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붙었다고 자랑하는 게 때야 맞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의미로 이제 대개 본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 이제 그렇게도 해석들을 하기도 해요. 신자는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을 잘 파악을 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설교하면은 누구나 쉽게도 알아듣는 말이 되겠죠. 물론 알아듣는 것으로 뭐 끝나지 실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비판도 하고 막 트집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행편을 의미하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처한 상황과 행편에 맞는 말을 하는 건 필요하긴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걸 두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때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활 속에 부딪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때예요. 사람들은 늘 자기를 위한 자기의 때를 생각합니다. 그걸 기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내 인생에 그런 때,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뭐 사람 인생 세 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도 뭐 있던 것 같던데 한마디로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이 대박이 나는 그런 기회, 좋은 기회가 때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 때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때를 그 얘기하지를 않아요. 뭐냐면 내 인생을 위한 때라고 하는 것 성경이 없단 말입니다. 전도서에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전도서 3장을 가보십시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런 이제 8절까지 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흔히 그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사람에게 이제 위로한답시고 뭐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런 말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 이거 말은 맞는데 좋지 않은 때 그것 말고 좋은 때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바람이란 말입니다. 늘 우리 나이 했던 좋은 때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죠. 전도서의 그 내용도 하나님이 이런 때도 있게 하고 저런 때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속마음은 울 때보다 웃을 때만 있으면 좋겠다 그거란 말입니다. 슬퍼할 때보다 춤출 때만 있으면 좋겠다. 미워할 때보다 사랑할 때만 있으면 좋겠다. 전쟁할 때보다 평화할 때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때를 포기를 안 해요. 우리는 늘 내 때가 관심이고 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 인간됨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결국 죄의 다스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사탄은 너의 때를 위해 살아 그거거든요. 우리 오는 것이 너의 때를 위해서 너를 위해 살아가 너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찾아라. 네가 하나님께 잘해봐. 하나님 너에게 좋은 때를 주실 거야. 이게 늘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를 위한 나의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때의 의미예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늘 사탄의 다스림 받고 있는 때. 그게 인간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계속 펴놓으세요. 또 볼 거니까요. 거기 그 때에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한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절 나와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합니다. 이게 그 때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던 것이 모두 인간 행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인간 모든 때죠. 허물과 죄로 죽은 때. 그 인간 때예요. 자, 다시 그 2장 뒤에 12절 보겠습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 이 성도라 할지라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도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날 때부터 예수 안에 딱 태어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대로 태어났고 예수 밖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때입니다. 인간의 때. 이러한 인간의 때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때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또 로마서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또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때란 말이에요. 인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 죄인 되었다 그때, 원수 되었다 그때, 그때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모든 인간의 때는 거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도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지만 성도 되었을 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은 때 후에 그때를 거친 국한을 거치고 나서 성도가 된 것이죠. 또 성도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가 성도 된 때이고 죄인 되고 원수 된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는 우리가 만들어낸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된 것, 원수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때죠. 그러면은 그 때에 맞는 말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때에 맞는 말이 뭐냐, 그 인간의 때에 맞는 말이 뭐냐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맞는 말, 죄인 되었을 때에 맞는 말, 원수 되었을 때에 맞는 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때. 말한 것처럼 각 개인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때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때다. 그러면 때에 맞는 말도 때를 알게 된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같은 말이 되겠죠. 때에 적당한 말, 어울리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인간의 때라겠습니다. 그 때와 맞지 않은 말부터 한번 보십시다. 때에 맞지 않은 말이 뭐냐? 무슨 말이 인간의 때와 맞지 않은 말이 될 것이냐? 복잡할 게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나와서 하나님께 하는 모든 말이 때에 맞지 않은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말들이 때에 맞지가 않습니다. 간단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얘기한 것처럼 내 때를 위해서, 나의 좋은 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좋은 때를 달라고. 웃고 춤추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고 그런 때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현실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렵다, 슬프다, 눈물이 난다. 그런 또 그런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찾죠. 그걸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 복을 달라는 말. 도와달라는 말.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말. 이게 모든 말들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때에 안 맞아요. 그런 말들이.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죄인되고 원수된 그 때와도 맞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은 말들이에요. 죄로 죽은 자가 뭘 하겠다고 나오냐 그 말입니다. 죄로 죽은 게 인간 때인데 그 때에 있는 인간이 뭘 해보겠다고 나오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게 인간 때인데 뭘 하는 게 잘하겠다고 나오냐 그 말입니다. 원수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때에 맞지 않은 말들이죠. 결국 인간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때와 맞지 않은 말을 자꾸 하면서 그걸 믿음이 말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와가지고 땅을 갈아엎듯 인간 속을 갈아엎어서 죄를 드러내고 인간이 죽었어. 너의 때야. 이걸 알게 하는 거죠. 너의 때는 죽은 것이야. 죄인된 거야.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그 때를 알게 하는 지혜란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보겠다는 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게 때에 맞지가 않은 말이에요. 죽었는데 지가 뭘 해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나오시나 그 말입니다. 이게 때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교회가 교인들이 가르치는 말들 하나하나가 인간 때에 맞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은 말들을 자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인들이 자꾸 이 말들이 뭐냐면 자기 믿음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내 믿음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것인가, 내가 저렇게 하는 게 믿는 것인가, 예수를 아는 것인가, 뭐 천국 가는 것인가, 온통 그런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잘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뭔가 한 게 있으면 그게 공로가 되죠. 내 자랑이 되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걸치게 되죠. 한마디로 하면 무거워져요. 내 권호, 내 의로. 그게 무거워져요. 그게 바울이 말한 다름질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서 살려낸 그들을 성도라 그랬죠. 살리는 그들을 성도인데. 그래서 인간의 때라고 하는 건 성도만이 알아요. 인간 때는. 이것이 성도라면, 인간의 때를 알게 된 성도라면 성도는 나 살았다. 이제 뭘 할까? 뭘 하면 복이 될까? 그렇게 자기를 위한 자기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인간 때를 알게 되면 자기의 길을 생각지를 않아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죽은 자들이 가는 길이고 성도는 다시 자기 길을 가도록 성령이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허투루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았어 이렇게 듣지를 않아요. 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다 그 뜻이에요. 죽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원수되었을 때 원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대상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자 그 뜻이란 말입니다. 쓸모없어요.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께 쓸모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쓸모 없는 자를 살려냈다 그 말이죠. 쓸모없는 자를 야 이건 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래 살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 쓸모가 없는 자인데 불구하고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때를 알게 된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살려낸 내가 쓸모없는 나를 살려내었어.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성도의 관심은, 아니 하나님이 쓸모없는 나를 무엇에 쓰려고 살렸지? 그런 의문을 향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나 살았다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뭔가 쓸모있는 그런 어떤 그 자질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예 쓸모없는데, 아니 쓸모없는 나를 왜 살렸지? 어디에서 살렸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천국 간다? 여전히 나에게 관심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일에 관심이 향한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살렸습니까? 물어요, 이렇게. 그렇게 묻는 게 옳죠. 왜 살렸습니까? 그게 인간의 때에 맞는 말이에요. 인간 때를 알게 되어지면은 쓸모없는 인간을 안다는 것이고, 그런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 살렸다? 그럼 왜 살렸지? 하나님의 일에 의문이 가는 거. 그러면 사는 왜 살렸습니까? 묻는 거. 그 답을 성에 찾는 거. 그게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살렸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답하죠.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다시 에베소서 2장 다시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거기에 쓸려 오늘 살렸다. 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답하고 있단 말입니다. 묻고 답하고. 은혜의 풍성함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된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풍성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말이겠죠. 그게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때가 어떠한가, 무엇이 인간 때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늘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면서 그럼에도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뭔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 안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믿음이 아니고 이 모든 것 전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흔적이었구나. 우린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자분 자를 따라가는 것이었구나. 그게 나의 때였구나. 인간 때였구나. 여기에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바대로 내 믿음을 거짓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죽은 자의 나를 살린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쓰려고 살렸습니까? 이렇게 묻고 성을 펼쳐 답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의논이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의논이에요. 의논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사람끼리 의논해가 좋은 일 만들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 나의 생각들, 내 말들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 죄로부터 나온 것, 나온 것들.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이걸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알게 되어져요. 나를 살린 뜻도, 나를 살려서 선호되게 해서 뭐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 만들겠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걸 간파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쓰려고 살렸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베푼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 예수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말씀을 받아든다는 것이 늘 쓸모없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경영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 21절 그대로란 말이에요. 22절.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래, 여기 경영은 회사를 뭐 경영한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경영은 계획, 의도, 뭐 생각 그런 이제 뜻인데 이 사람들이 잘 생각 안 들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찾는 이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 찾는 그런 자는 없어요.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자기 방식대로 믿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의논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이 무너지죠. 자기 힘으로 내 믿음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식의 믿음을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은 성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을 위해 묻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계획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논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만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논이 없는, 이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 십자가 이루었어, 우리가 이룰 건 없어, 이런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건 내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늘 내 믿음 방식으로 해서 뭔가 이루겠다고 나온 거, 이게 의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그렇게 자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묻는다 해도 답을 찾지를 못할 것이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은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지게 되어 있다. 반면에 지략은 충고, 권면, 그런 뜻인데,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지략이 돼요. 말씀이 우리의 충고, 우리를 조언하고 권면하는 그런 지략이란 말입니다. 그 지략으로 인해서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경영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이 이루어진다. 내 경영이 아니라, 우리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성립한다. 하나님 일이 성립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 인간의 때를 바로 아는 게 문제 중요한데, 그 인간의 때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면은 하나님이 내 경영을 이루신다는, 그렇게 자꾸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 이제 아수르는 힘 있는 나라입니다.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부러워했죠. 그들 힘을 부러워하고 힘에 기들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같은 힘이 있어야만이 자기들 뜻, 자기 계획, 자기 경영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그게 세상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 아수르가 힘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파하여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 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이 가진 힘으로 자기의 경영을 이루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은 하나님의 경영이 있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에서 의미가 없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아니 뭐냐면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경영에 쓸모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일에 우리가 끼어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만 이루어 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걸 나타내고 증거할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 23절에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입의 대답이 앞에 말한 대로 때에 맞는 말을 의미를 해요. 자, 근데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한 분이 있다 그 뜻이죠. 누가 말을 걸었으니까 대답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대답한다 이것은 없잖아요. 말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먼저 있단 말입니다. 넌 죄로 인해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죠. 예, 맞습니다. 나는 너를 날마다 죽음을 알게 되는 길로 데려가면서 내 살을 드러낼 도구로 사용할 거야. 말씀하죠. 예,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아니,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의 때를 아는 자의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죽은 자이고 결국 나를 들어서 살려서 하나님의 살 드러낸 도구로 쓰겠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에는 그 대답에는 내 경영이 없습니다. 나의 뜻, 내 계획이란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냥. 그게 성도의 현실이거든요. 나의 경영이 없는, 나를 내려놓는 그런 대답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가 사신다. 이거 현실이란 말입니다. 주가 사시기 때문에 내 경영이 없는 그런 말이, 그런 답이, 대답이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내 안에 주가 사신다. 그걸로 기쁨을 얻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주가 계신다는 거, 주께 붙들려 하고 있다는 거, 주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만으로 되는구나. 그런 기쁨이란 말입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자의 기쁨이죠. 그게 자유고 가벼움인데 그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24절 봐보십시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구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거기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 뜻이거든요. 근데 지혜는 이 세상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어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붙들려서 아래에 있는 땅의 방식에서 떠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혜는 그겁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늘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방식, 우리 방식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지혜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 것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길로 말미암은 의로 된 것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도는 의가 있는 성도는 아래에 있는 땅의 방식에서 늘 떠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방식을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루었어. 주님이 의가 되셨어. 그 방식에 붙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룰 내 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래에 있는 수를 떠난 것이에요. 수불은 지옥인데 죽은 자의 세계인데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인간 방식을 고집하는 게 간단히 보시면 돼요. 예수님 의가 있는 게 하늘의 방식, 하늘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면은 이 땅의 방식은 반대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식 고집하는 거, 자기를 고집하는 거,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수불이에요. 그 수호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 결국 자기 부인과 연결되죠.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그게 지지의 일이에요. 의가 있는 성도에 있는 일이고 말입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늘. 또 27절 보십시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기 때느니라. 여기서 뇌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뇌물도 인간 관계에서 주고받은 뇌물 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뇌물을만 얘기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죠. 내가 바쳐서 내가 드려서 그걸로 하나 기분 좋게 해서 받겠다.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내 의도가. 그런데 뇌물로 재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의도가 없는 것은 선물로 보는데 뭔가 얻으려고 의도가 있으면 뇌물이다. 그래 50억도 뇌물 아니다. 무죄 나오지 않습니까? 의도 없다고.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들은 다 모두 다 뇌물입니다. 내가 바치겠습니다. 다 뇌물이에요. 뭐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든 뭐 시간의 십일조를 바치든 뭘 바치든 내가 바치겠다고 하는 뇌물입니다. 왜 그런가? 그 바친 안 속에 의도가 다 살아있어요.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보지 않겠는가. 그게 있어요. 그 신명기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 받지 아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치든지 그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 뜻이 날 향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나에게 두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쳐서 원한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우상이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지혜가 있게 되면 뇌물을 싫어해요. 아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책임입니다. 이것밖에 몰라요. 내가 바친다는 것은 바쳐서 얻겠다고 하는 우상으로 여기는 거야. 싫어하죠. 뇌물을.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 25절도 보면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심이요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뭐 난데없이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매들 뜬금없이 막 튀어나와요. 이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는 힘없는 자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힘없는 자예요. 그걸 대표하는 과부예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형편이 나아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과부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형편이 나아질 수 없어. 왜냐면 남편이 없는 과부는 자기의 어떤 그 지분이 없어요. 그래 나아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과부예요. 고하고 성도가. 그래 여호와가 그 과부의 직위를 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을 과부의 직위로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예수의 안이란 그 지역, 그 땅은 인간의 힘으로 얻지를 못해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예수 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점이 과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계를 예수 안으로 정해버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지혜계고 영능이고 지역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인간의 때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성도의 지혜가 예수 안이야.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 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나 불렀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내 경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두 내려놓고 그냥 주의 뜻에 실려서 거기에 쓰임받는 거죠. 거기에 마음 두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성도라 그래요. 그렇게 성도는 붙들려 끌려가요. 막 끌려가면서 하나 내 마음 알아가죠. 그러니 온통 감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갈 거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못 갈 것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부수고 무뜨리면서 끌어가 보신다. 그게 하나의 일이구나. 그게 현실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 결국 나올 것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때를 알게 된 자. 때에 알만은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살고 사랑으로 유지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져서 사랑으로 유지되어 있어요.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게 인간의 때를 아는 성도고 이러한 성도에게서 나오는 때에 맞는 말은 그 예수님의 용서를 높이고 자랑하고 사랑을 감사하고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달리 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 사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밖에 없죠, 그냥. 이렇게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그 말이 우리의 고백으로 늘 나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때고 원수된 때입니다. 그 때에서 어울리지 아니한 것, 내 힘을 가지고 믿겠다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나의 때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인간의 때만 있게 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은혜, 용서만 증거하는 아름다운 말이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